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8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담양본당 신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42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는 11절을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넣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 교회의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특히 사제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 평신도는 미성숙하고 무력한 존재였고 무식한 대중을 뜻하는 양떼로 정의되고 있었으며 사도직의 책임은 온통 성직자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 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성숙하는 일련의 중대한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예배 행위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구현시킬 의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정, 정치, 사회관계, 직업, 생활, 사랑 등 모든 것이 종교의 주제가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유아기에서 장년기로 옮겨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피라미드형 성직주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제 사제적 직무는 세례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신 까를로 까르또 수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교회가 예배 행위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적 메시지를 구현시킬 의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교회의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도 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당한 이유를 밝히시는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인연을 맺지 않고 초연하게 사냐에 묻혀서 명상과 기도와 영신적 수련에만 몰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탐욕과 불의와 죄악으로 얼룩지고 억압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마음의 평화나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포함된 불의와 고통, 슬픔과 연민, 다툼과 평화를 다 함께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의를 실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민과 순환의 길을 걷는 고달픈 여정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영육으로 안락하거나 편안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우일 주교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곤함과 도전을 마다하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생각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평온하게 지내는 인생 동아리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상당 부분 침묵 동아리인 것 같으며 예배 행위만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담양본당 신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쌍암동 본당 김종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신부입니다. 일찍이 한국 천주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 성직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아 큰 위기에 봉착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천주교회의 재건을 위해 성직자들을 모셔오기 위해 정화상 바오로는 불철주야로 노력한 끝에 마침내 중국으로 가는 동지사 사신 일행의 통역관의 하인인 등친꾼이 되어 수개월씩 걸리는 북경으로 무려 9차례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설립을 위해 온갖 고통과 순환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형장의 이슬로 보여주신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그분의 높은 기상을 본받아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그린시티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오늘은 뿌끼미라는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 장딱이 꼬끼오 소리로 울어 사람들을 깨운다. 떡방아 찌으러 가자는 말에 이끌려간다. 방아는 디딜방아였다. 방아치는 가운데 쌀개로 가로목을 좌우 홈이 파인 돌기둥 받침대 같은 볼씨에 걸쳐놓는다. 방아치의 한쪽이 갈라진 부위는 발을 디딜 부위로, 천장 복국에서 내린 줄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잡고 발로 밟아 내리찢는다. 머리 부위에 공이를 끼운다. 아래에는 돌로 된 절구통 같은 확이 땅에 박혀있다. 발로 밟으면 위로 올라갔던 공이가 발을 떼는 순간 내려와 방아가 확에 가득한 곡식을 찢는다. 디딜 쪽은 두 가닥이어서 오른발이 힘들면 왼발로 교대해 가며 발로 쉼 없이 밟는다. 공이 쪽 한 사람은 확에 담긴 곡식이 고루 찌어지도록 손으로 뒤집어준다. 이를 깨끼질이라고 한다. 껄끄덩 껄끄덩 디딜 방아질은 새벽 첫닭 울음소리에 시작한 것이 날이 환해지면 끝났다. 다리 힘이 하나도 없다. 가져간 도구들을 챙겨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라 한다. 솔가지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몇 개 넣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른다. 따뜻하게 불을 피우며 앉아있으니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뿌끼미를 계라면서 박바가지에 밀가루와 겹가루를 담아준다. 적당히 물을 붓고 찐득하게 갠다. 가마솥에 시루를 앉힐 때 그 틈에 김이 새지 않도록 찐득한 뿌끼미를 바른다. 한참 동안 김이 오르도록 불 조절을 하여 떡이 다 되었다. 새벽부터 수고는 했는데 떡 한쪽 못 먹고 배가 고파 솥에 더덕더덕 붙은 뿌끼미를 살살 떼었다.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배고픔에 보채는 동생들과 먹은 기억이 났다. 지금은 떡방아를 구경조차 못하지만 방아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방아 확 곁에 앉아서 곡물을 우겨넣는 사람이 빗자루나 손으로 곡물을 확에다 쓸어넣으면 찌꺼라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디딜방아를 밟는 사람은 힘을 주어 방아채 머리를 들어올리며 방아요 하던 소리가 그립다. 규모는 작지만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세바스찬 바흐의 대표적인 마니피칸 성모의 노래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성모의 노래는 전체 12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솔리스트들과 함께 옥스퍼드 스콜라 칸토룸과 노테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반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곡과 다섯 번째 곡 소개해드립니다. 합창단이 네 번째 곡을 연주합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곡이죠. Omnes Generationes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고요. 이어서 베이스 바리톤이 다섯 번째 곡을 연주합니다.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라는 제목 귀하 페친 미히 마냐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세바스찬 바흐의 성모의 노래에 있는 네 번째 곡과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배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권고에 서명했고, 권고는 9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권고는 총 5장, 2만 천여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목은 요한 묵시록 3장 9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첫 권고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4년에 발표한 마지막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라고 촉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첫 권고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걷는 교회가 돼야만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에 대한 근본적인 수용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핵심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고와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의 관련성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준비하셨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관한 사도적 권고를 완성한 것이라면서 이번 권고가 회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초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기 바랐던 사랑하는 전임 교황님의 소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직을 시작하며 이 권고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감사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능력이 작년에 비해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1학기부터 시행된 새로운 교육과정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하루 1시간 읽기, 쓰기, 수학 수업 지침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교육감사청 부청장 루스 시노다는 이처럼 빠른 시기에 이 정도의 광범위한 향상은 예외적인 결과라며 도시와 농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교들 전반에서 일관된 개선이 관찰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동시에 몇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특히 교사들 일부는 대수학이나 확률 등 보다 복합적인 수학 주제에 대한 지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신호단은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학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지원과 추가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초등학교 교장협회 회장 루시 넬러는 대부분 학교들이 구조화된 문해력 교육 방식을 우선 도입했으며 수학 영역에서도 점차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 교육과정을 완전히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천여 개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음소인식 테스트, 교사, 학생, 학부모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쿡헤어블 운항할 새로운 페리 두 척의 건조사로 중국 국영기업 광저우국제조선소를 확정했다고 철도부 장관 위스턴 피터스가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 정부가 한국의 현대 미포조선과 추진했던 IREX 페리 교체 프로젝트를 현 정부가 비용 폭증을 이유로 취소하고 한국조선소와의 위약금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고정가격으로 계약했으며 새로운 페리는 2029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새 페리는 길이 200m로 승객 1,500명과 도로 및 철도 화물을 모두 수송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피터스 장관은 이 계약이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거래라고 밝혔지만 아직 전체 사업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9월 분기에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평가기관 쿼터블밸류의 최신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분기보다 약 1.1% 하락한 90만 $521로 약 1만 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하락폭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평균 주택 가치는 2.5%인 3만 8천여 달러 감소했습니다. 오클랜드 내에서는 마누카우 지역이 3.3%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반면 로드니 지역만 1.3% 상승했습니다. 기타 주요 도시들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해밀턴은 1.5%, 웰링턴 0.8%, 크라이스트처치 0.4%, 더니든 0.2% 하락했으며 타우랑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반면 퀸스타운, 인버카길, 헤스팅스 등 일부 지방 도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쿼터블밸류의 안드레아 러시는 현재는 여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지만 높은 초기 예치금 요건과 대출 상환 부담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침체와 생활비 상승, 실업률 증가로 인해 주택 가격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약 157억 달러 규모의 외식 숙박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규제 장관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규칙들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는 루이스 업스턴 관광 호스피탈리티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됐으며 규제부가 주간에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토 대상에는 레스토랑, 카페, 호텔, 푸드트럭, 케이터링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도박 관련 규제는 제외됩니다. 시무어 장관은 코비드-19 이후 산업이 여전히 회복 중인 상황에서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가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호텔 내 주류 반입 제한이나 소규모 푸드트럭 사업자의 과도한 허가 비용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규제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여 신규 창업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규제부 웹사이트를 통해 업계 종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 권고안은 2026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주간 미디어 보도와 전문가 발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향방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술자들의 가격 상승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심각한 시장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희망적입니다. 마푸아 웰스의 파트너인 크리스 더글라스는 시장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울 수준으로 올라가 있긴 하나 거시경제 지표와 AI 투자 흐름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펀즈의 창립자 마이크 테일러는 시장 폭락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히려 폭락 징후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가 많아진다는 건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클랜드 대학 금융학 연구원 게리상 베르딕은 VIX지수, 시장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높아 향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 조정이 나타나고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폭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버딕트는 지금은 일종의 코드 오렌지 상태로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증권시장은 여러 위험요소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완전한 폭락보다는 조정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정적 경제 신호가 더해진다면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건전한 기업 재무 구조와 거시경제 완화 기대 등이 일정한 방어선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당 내부에서 심각한 내용이 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인 마리아 메노 카파 킹기 의원과 그의 아들 에루 카파 킹기에 대한 의혹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은 최근 심야에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테타이 토케라우 지역구 의원 사무실이 인건비 과다로 예산을 13만 3천 달러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카파 킹기 의원이 아들을 고용해 인건비가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에루카파 킹기가 국회의 보안 요원을 위협하고 폭언을 했다는 진정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마오리당의 존 타미 힐의 대표와 데비 은가레와 페커 공동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나 언론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사랑.
가톨릭.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의 제2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수원교구 북수동 본당 유지흔 발레리아 자매의 주님은 왜 지구를 둥글게 빚으셨을까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임용고시에 도전했지만 세 번이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애고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책상에 앉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공부했는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지 못하자 애꿎은 하느님께로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10년 넘게 새벽 미사에서 오르간 반주 봉사도 했고 주일 미사도 거르지 않았고 남에게 크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주님?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나는 우연히 이냐시오 성인의 묵상 기도를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특별히 마음이 머무는 구절을 묵상하고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 어쩌면 나의 긴 시련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성경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를 드리다 성찰한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딴 생각에 빠져 한 시간을 다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습관이 되더군요. 두 달쯤 지나자 귀가 열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서서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나의 고통만 보이더니 어느덧 말씀 안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니까 지금의 고통에도 분명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는 믿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나는 세 번이나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깨닫길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내가 미워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단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쓰고자 하신다면 붙여주시고 그것이 당신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시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곧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합격 자체도 기뻤지만 그보다 내가 바라는 삶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일치했다는 사실에 더 기쁘고 신났습니다. 거친 세상으로 나가기 전 나의 영성을 굳건히 준비시키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 채 바로 합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저 내가 똑똑해서 합격한 거라고 자만했겠죠. 또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 일이 하느님께서 바라신 것이라는 소명의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함께 제가 이 길을 왔기에 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교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실패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 합격했다면서 얘기 들었어.
고마워. 넌 좀 어때?
말해서 뭐하냐? 속상하지. 있잖아, 지은아. 나 당분간 잠수 좀 탈게. 연락하지 마.
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연락할게. 나 끊는다.
그 후로 친구는 연락을 뚝 끊었고 나는 몇 년을 기다려왔던 합격을 했음에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결코 나만 행복할 순 없다는 사실을. 하느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의 원처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서로 손을 잡으면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이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원 위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없고 부유함과 가난함, 지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둥근 지구를 만드신 거라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원을 만들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내 행복만 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도 함께 찾아주길 바라신 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꼭 잡아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묵상노트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주변 사람들의 소망을 써나갔습니다. 둘러보니 한때는 천주교 신자였으나 냉담 중인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이끌어달라는 기도도 함께 적었습니다.
저희 주님 더러워진 저의
에게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소연을 했던 선배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성당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찾으면 더 큰 힘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나는 가만히 기도할 뿐이었죠. 또 친한 동기는 7년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와 함께 다니던 성당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상처가 깊어 보였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리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8년쯤 지났을 때 선배 언니의 삶에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선배의 첫째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언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며칠 후 저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날 내 얘기를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 앞집 아주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인다. 미처 알지 못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아 주시라고. 주님께서 요즘 너를 통해 자꾸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걸음이 성당으로 향하기에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느님께 올리는 것만큼이나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듣는 일 또한 중요하기에 나는 언니가 미사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다시 한번 성당에 나갈 것을 권했을 때 언니는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정말 하느님이 내 머리 위로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싶더라.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성당에 갈 마음이 안 들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언니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날 언니를 위해 기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순간 머리에 비유 하나가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벅찬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해주신 것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언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심성이 곱고 재능도 출중해서 크게 될 것 같은 제자 하나를 만났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지. 덕분에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입학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 그런데 있지, 그 아이가 더 이상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야. 언니, 그때 선생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던 언니는 의문이 풀렸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
그건 분명 하느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니에게 닥친 시련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곧 오리라고 말이죠.
받으옵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하는 때가 있고 그때가 오리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학교는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신자인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함께 돌며 묵주기도를 바쳤고 수능을 앞두고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신앙을 키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교사로서 혼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은 꼭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복음 전파는 다름 아닌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느님은 형편이 어렵거나 사랑이 결핍된 제자들에게 내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짧은 커트머리에 범상치 않은 안경을 쓴 모습에 영락없이 예술가 같은 디자이너를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앞뒤 계산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심히 했고 유머와 인격까지 갖추어서 정말 커서 뭐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픔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어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덧 고3이 된 아이가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직접 글을 쓰는 건 그 아이의 몫이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내가 보고 느낀 아이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해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야, 나는 네가 1학년 때 수학과학 영재학교에서 뽑혔던 게 기억나. 오래전부터 영재학교 가려고 준비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이에서 네가 디자이너를 꿈꾸던 네가 당당히 뽑혔잖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편견과 두려움을 깨고 도전하는 네가 정말 멋있었어.
선생님.
그리고 지난 여름 공원에서 만났을 때 네가 했던 얘기 기억나니? 왜 그랬잖아. 부족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 결핍이 널 성장시킨 밑거름이 된 것 같다고. 선생님은 그때 너한테서 희망을 봤어. 며칠 뒤 그 아이는 제게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서 제출했다는 말과 함께 진솔한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비밀이 많은 아이였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웬만해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밖에 저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건 조금 불행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 한 번 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뜻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천주교 신자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요. 그런데 성당에 가지 않은 지는 좀 되긴 했어요. 선생님을 만난 거랑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성당에 가야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연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고 하느님께선 정말 오묘하신 신비로 다가오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 주 주일에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다니는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보게 하고 신부님, 수녀님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교직에 보내셨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주가 흐른 후 아이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원한 대학에 1차 합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면접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아이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면접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의 반응이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평소 모습대로라면 당차고 개성 넘치는 답변을 했을 텐데 아이는 잔뜩 주눅이 들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분명 하느님의 기쁜 영이 충만했을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성당 간 이후로 주일 미사 거르지 않고 잘 나가고 있지? 아이는 쭈뼛쭈뼛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간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나를 보고 시작한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단단하리라 믿었던 건 내 욕심이었겠죠. 1대1로 하느님을 만나고 느껴야 했습니다. 나의 체험담과 묵상기도 하는 법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미사 책을 꺼내고 호흡을 가다듬어 마음을 차분하게 한 뒤 그날의 복음 말씀을 찬찬히 함께 읽었습니다. 가장 와닿는 구절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이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치 않구나.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지야, 나는 이 구절이 주님께서 꼭 너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 주님께서는 너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주시고 너의 재능을 펼쳐주시고 너를 도구로 쓰시려는데 정작 초대받은 너는 잔치에 가지 않고 있으니 말이야. 아이는 굵은 눈물방울을 무릎에 뚝 떨구고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일에도 미사를 하나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성당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작은 삶 속에 주님 내 안에 오셨네. 내게 주님 오시는 내 안에 당신은 내 작은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 것을 나 이제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라도 미래의 불안함을 벗어나려 하고 굿이나 부적으로 애군을 막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살면서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다고요. 시련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본 시련 안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시련은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통마저도 기쁘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 하느님은 진정 기쁨이십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내 이름, 지흔은 알지와 즐거울 흔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알아가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나는 이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것을 아는 사람.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이 둥근 세상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요.
신문 제2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수원교구 북수동 본당 유지은 발레리아 자매, 주님은 왜 지구를 둥글게 빚으셨을까 함께 나누셨습니다.
필요한 건 또 하나의 눈빛,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림자. 웃음 짓는 것도 다른 또 하나, 빛이 없으면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당 내부에서 심각한 내용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14일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4일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권고에 서명했고 권고는 9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권고는 총 5장, 2만 천여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목은 요한 묵시록 3장 9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첫 권고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4년에 발표한 마지막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라고 촉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첫 권고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걷는 교회가 되야만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에 대한 근본적인 수용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핵심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고와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의 관련성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준비하셨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관한 사도적 권고를 완성한 것이라면서 이번 권고가 회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초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기 바랐던 사랑하는 전임 교황님의 소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직을 시작하며 이 권고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당 내부에서 심각한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인 마리아 메노 카파 킹기 의원과 그의 아들 에루 카파 킹기에 대한 의혹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은 최근 심야에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테타이 토케라우 지역구 의원 사무실이 인건비 과다로 예산을 13만 3천 달러 초과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카파킹기 의원이 아들을 고용해 인건비가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에루 카파킹기가 국회의 보안 요원을 위협하고 폭언을 했다는 진정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마오리당의 존 타미힐의 대표와 데비 은가레와 페커 공동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나 언론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당 부대표였던 에루 카파 킹기는 자신이 내부 고발자로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마오리당의 투명성, 재정관리, 내부 책임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테타이 토케라우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는 테파티 마오리 내부의 갈등이 당의 선거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 공동대표는 만약 내년 선거에서 이 당이 권력의 균형을 잡는 위치에 놓인다면 어떤 연합 상대라도 다가올 것이니 먼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 라라 그리브스는 아직 남은 의문으로 분당 가능성, 대표의 사퇴 여부 혹은 당대표 당표 전환법에 발동 여부 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테 우루루와 플라벨은 당원들이 빨래를 공개적으로 널고 있다는 실망을 느낄 것이라며 문제를 초기에 내부에서 정리했더라면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월요일 밤 한 이메일이 당원들에게 발송되며 촉발됐습니다. 이메일은 소속 국회의원 마리아 메누 카파킹기가 과도한 지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과 그녀의 아들 에루가 의회 경비요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에루 카파킹기는 당 지도부의 독재적 리더십 스타일을 비판하며 소속 단체인 토이투 테 트리티가 테파티 마오리와 거리를 둘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연립정부의 일부는 이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 정당을 진지한 조직이 아니라고 칭했으며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테파티 마오리는 혼란의 집합이었다며 지금 뉴질랜드 국민이 그 실체를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지도자 크리스 힙킨스는 현재 마오리 정당이 몇 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꼬았으며 노동당은 향후 누구와 협력할지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브스는 RNZ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으며 많은 일이 선거 이전에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노동당이 테파티 마오리와의 협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비현실적이라면서 다만 거리를 유지한 채 협력해야 하는 딜레마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라벨은 이번 내부 갈등이 당에 타격을 주었지만 마오리들이 원하는 것은 일관된 리더십과 정체성이라며 과거 자신들도 분열을 겪었지만 모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만약 테파티 마오리가 내년에 권력 균형을 잡는 위치에 놓인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비전 있는 참여자로 자리매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몇 주간 미디어 보도와 전문가 발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향방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술자들의 가격 상승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심각한 시장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희망적입니다. 마프와 웰스의 파트너인 크리스 더글라스는 시장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울 수준으로 올라가 있긴 하나 거시경제 지표와 AI 투자 흐름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펀즈의 창립자 마이크 테일러는 시장 폭락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히려 폭락 징후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건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클랜드 대학 금융학 연구원 거르티안 버딕트는 시장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높아 향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 조정이 나타나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대폭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종의 코드 오렌지 상태로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증권시장은 여러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완전한 폭락보다는 조정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정적 경제 신호가 더해진다면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건전한 기업 재무 구조와 거시경제 완화 기대 등이 일정한 방어선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약 157억 달러 규모의 외식 숙박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규제 장관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규칙들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는 루이스 업스턴 관광 호스피털리티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됐으며 규제부가 주관해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토 대상에는 레스토랑, 카페, 호텔, 푸드트럭, 케이터링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도박 관련 규제는 제외됩니다. 시무어 장관은 코비드19 이후 산업이 여전히 회복 중인 상황에서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가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호텔 내 주류 반입 제한이나 소규모 푸드트럭 사업의 과도한 허가 비용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규제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여 신규 창업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규제부 웹사이트를 통해 업계 종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 권고안은 2026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9월 분기에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평가기관 쿼터블 밸류의 최신 주택가격 지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분기보다 약 1.1% 하락한 90만 $521로 약 1만 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하락폭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평균 주택 가치는 2.5%인 3만 8천여 달러 감소했습니다. 오클랜드 내에서는 마누카우 지역이 3.3%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반면 로드니 지역만 1.3% 상승했습니다. 기타 주요 도시들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해밀턴은 1.5%, 웰링턴 0.8%, 크레스트처치 0.4%, 더니든 0.2% 하락했으며 타우랑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퀸스타운, 인버카길, 헤이스팅스 등 일부 지방 도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쿼터블 밸류의 안드레아 러시는 현재는 여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지만 높은 초기 예치금 요건과 대출 상환 부담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침체와 생활비 상승, 실업률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쿡헤어블 운항할 새로운 페리 두 척의 건조사로 중국 국영기업 광저우 국제조선소를 확정했다고 철도부 장관 윈스턴 피터스가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 정부가 한국의 현대 미포조선소와 추진했던 아이렉스 페리 교체 프로젝트를 현 정부가 비용 폭증을 이유로 취소하고 한국 조선소와의 위약금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고정 가격으로 계약했으며 새로운 페리는 2029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새 페리는 길이 200m로 승객 1,500명과 도로 및 철도 화물을 모두 수송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피터스 장관은 이 계약이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거래라고 밝혔지만 아직 전체 사업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감사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능력이 작년에 비해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1학기부터 시행된 새로운 교육과정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하루 1시간 읽기, 쓰기, 수학수업 지침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교육감사청 부청장 루시 시노다는 이처럼 빠른 시기에 이 정도의 광범위한 향상은 예외적인 결과라며 도시와 농촌, 다양한 사회경제 배경을 가진 학교들 전반에서 일관된 개선이 관찰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동시에 몇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특히 교사들 일부는 대수학이나 확률 등 보다 복합적인 수학 주제에 대한 지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신호단은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학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지원과 추가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초등학교 교장협회 회장 루시 넬러는 대부분 학교들이 구조화된 문해력 교육 방식을 우선 도입했으며 수학 영역에서도 점차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완전히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천여 개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음소인식 테스트, 교사, 학생, 학부모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14일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도 미국이 4월 예고한 이번 조치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 대표부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톤당 $50, 약 7만 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기업 단체,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개항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톤당 400위안 약 8만 원을 부과합니다. 미중의 이번 입항 수수료는 양국 간의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과 큰 틀에서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주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양측이 현재의 관세 전쟁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할지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할지 여부 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인구 52만여 명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오전 카보베르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에스와티니와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6번째로 북중미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카보베르데는 15개의 섬으로 이뤄진 군도 국가입니다. 15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된 이래 500여 년간 식민지로 있다가 1975년 독립했습니다. 1986년 피파에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부터 월드컵 예선에 참가해 본선 진출에 도전해왔습니다. 한류와 함께 즐기는 책의 계절 영국 런던에서 K도서축제를 선보입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포일스 런던 체링 크로스점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출판 콘텐츠를 선보이는 K도서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문학, 요리,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출판 콘텐츠와 한국 관련 영문도서, 한국문학영문번역서, 한글원서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작가와 북토크도 열립니다. 15일 한국계 미국 셰프 주디 주가 신간 K-퀵을 소개하고 K-푸드에 관한 생각을 나눕니다. 25일에는 웹툰 이두나의 작가 민송아가 디지털 서사와 창작 이야기를 전하고 내달 1일에는 천개의 파랑의 천선난 작가가 기술과 감정에 대한 문학적 탐색과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 대화합니다. 문화원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현지 유통망을 넓히고 독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14일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연례 협의 결과에서 발표한 수치와 같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0.9%로 갔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1%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에 1.8%를 유지했습니다. 기재부는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약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6원 6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4원 7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8원 4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창 제인피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알 게시판입니다.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블록 쌓기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만들고 만든 것을 발견해보세요. 5세 이상 사용 가능하며 10월 19일과 26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앱성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1시간 요가 수업으로 모든 연령, 청소년 및 성인을 환영합니다. 조용한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앉아도 괜찮습니다. 지참물은 개인 요가 매트와 스트랩, 수건, 쿠션, 물병 등 원하는 도구 사용 가능합니다. 10월 16일, 2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10월 18일과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호호라니 메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독서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클럽 안내입니다. 청소년 독서 클럽에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과 그래픽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마운틴 로스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18-9066-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버블사카 토너먼트 안내입니다. 마라이타이 비치 스쿨에서 열리는 최고의 버블사카 토너먼트를 준비하세요. 참가 등록은 4명으로 팀을 이루어 신청하거나 개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니어 토너먼트는 10세에서 13세의 참가자 대상이며 시니어는 14세에서 이상 성인 참가 가능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마운트 웰링턴 워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엔젤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